제가 작년에 부산 수영로교회에 잠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차를 이렇게 좀 쓰라고 운전하는 형제에 딸려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데 운전하는 형제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강도사님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학교는 어디 나왔냐 그랬더니 서강대학을 나왔대요.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서강대 나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혹시 조시환 강도사 아냐고 그랬더니 멈칫해요, 갑자기. 그 조시환 강도사가 강도사인 걸 보면 동기인데, 혹시 조 강도사가 ROTC 출신인데 아냐 그랬더니 자기도 ROTC 출신이래요. 1년 후배래요, 후배. 그래서 제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조시환 강도사가 군 생활 때 어땠냐고. 과거를 좀 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긴장을 하면서 침묵 모드로 들어가더니 빡셌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참 남아요. 그런데 지금 거쳐간 선임을 기억해 보면 제일 고마운 분으로 자기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다 그래요. 왜 고맙냐 그랬더니 빡세서 고맙대요. 그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뭐든지 대강 하는 법이 없대요. FM대로. 원칙대로. 원칙대로. 그래서 그때 자기가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참그 힘든 상관이었지만 평생 고마움으로 기억되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정치적인 발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게 딱 어디 가든지 만나거든요, 우리. 그런데 보통 사람이 좋은 소리와 좋은 평가를 듣기를 원해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정말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누가 제일 기억에 남냐 하면 엄했던 사람이 기억이 남아요. 저도 이제 여러 담임 목사님을 모셔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셔봤는데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누군가 탁 얘기하라면 저에게 너무 엄했던 분. 그 엄함 속에서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가 없었고 올곧게 목회가 뭔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거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분한테. 결국, 엄한 사람이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이니까 듣기 좋은 소리 하도록 얼마든지 우리가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많은 간사님들도 또 진장님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양떼를 사랑한다면 그 양떼의 긴 인생과 미래를 위해서 조금 빡세게 하는 게 남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아마 이 저녁 예배까지 간사님이 댕댕거려 가지고 남아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야지 막 쪼고 그래 가지고 남겨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엄한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것 같아요? 저도 좀 엄한 편에 속해요. 엄한 편에. 그런데 엄한 사람들의 특징이 억지로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 졌다가 대박난 사람 하나 있죠. 그렇죠? 엄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억지로 일을 시켜요. 봐주질 않아요. 해주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개 보면 선교도 가자. 그래야 되지. 가시겠어요? 이래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가자. 그러면 네 주님.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예수님의 억지로 진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또 한 주간 6일의 일터의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끌고, 예수님도 사실 억지로 겪어낸 일들이 참 많아요. 이 끌고는 자기 원하는 길로 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어디에 그 말이 나오는가 하면 20절 끝에 못 박으려고 어떻게 나가니라? 끌고 나가니라. 또 22절 보시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끌고, 끌고. 그 다음에 또 1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한 절만. 시작. 아멘. 여기서도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끌고 갔어요. 오래전에 번역된 책인데 그 책을 제 친구가 번역을 해서 그냥 주길래 한 권 이렇게 얻어 본 책이 하나 있어요. 이제 저자는 찰스 콜슨과 제임스 페크가 쓴 책인데 두 사람만 쓴 글은 아니고 여러 저자들이 공동 저술한 책입니다. 최이석 목사가 번역을 했는데 그 책 이름이 능력 종교예요. 능력 종교. 오늘날에 한국교회 복음뿐만 아니라 소위 세속화된 기독교의 문화와 복음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한 굉장히 읽기 어려운 두꺼운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워요, 책이. 그래서 그거를 단숨에 읽기는 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거기서 고발하는 내용은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어쩌다가 능력 종교가 돼 있다. 여러분 혹시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그림 본 적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갑자기 근육질의 남자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막 우두두두둑 부수고 아주 험한 얼굴로 그 밑에 조롱하던 또 로마의 군병들을 향해서 인상을 쓰는 그런 능력 종교의 그 그림다운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양쪽에서 두두둑 다 부러지고 줄이 풀어지고 거의 터미네이터 수준의 예수님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의 비틀려진 상황을 심층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나 기독교의 모습은 굉장히 사회적 약자였고 또 무능력해 보였고 오늘 예수님까지도 이 불법이 자행되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한마디 변명을 안 하고 끌려다녀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다녀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주님은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그것을 실력과 힘으로 대항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분의 생애를 순종하여 마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변에 벌어지는 풍경은 굉장히 비난과 조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 광경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이 브라이도리온을 이제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총독 집무실 정도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그냥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조를 지금 가이사의 온 군대가 한 사람과 대비되어 묘사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시는 대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와 온 군대가 지금 집합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반대의 극과 극에 달하는 그림일까요? 근데 온 군대가 왜 모였는가 하면 힘으로 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그냥 당합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과정에 필요한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18절 시작. 여기에 경례는 무슨 뜻일까요? 예를 표한 걸까요? 아닙니다. 조롱이죠? 조롱. 당신이 유대의 왕이라면서 그러면 절을 받으시오. 그 십자가에서 한번 호령 소리를 내고 내려오 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처음과 끝이 시험에서 시험으로 끝나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제일 먼저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능력 종교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이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천군 천사를 동원해 내 발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갈급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런 종교, 그런 기독교, 그런 복음이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다 1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절합니다. 대항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유혹을 빌미 삼아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거기에서 떡의 문제는 바로 장차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인류는 나를 통해서만 소망이 있도록 돼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는 복음의 실체요 역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의 이름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밟히는 모습이었고 갇히는 모습이었고 묶이는 모습이었고 고난당하는 모습이었어요. 내 남은 고난을 채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후배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사도바울이 남겼던 유언 같은 글 아닙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나오죠.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자, 우리는 이렇게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이 그냥 일반적으로 로마 군병들의 더러운 짓에 예수님이 자신을 맡겼는가? 자, 시편에서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예언 속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시편 22편을 보세요. 시편 22편 1절부터 저하고 천천히 교독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같이 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기까지. 자, 이 시편 22편을 보통 신학자들이 종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요. 이유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장차 어떤 모습으로 희롱당하고 조롱당할 것인가를 다윗의 일생 속에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속에는 예표된 오실 메시아의 그림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6절을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 걸림돌과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야, 너 교회 나간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 그런 지금 어려움도 안 들어주시냐? 끊임없이 조롱이 부어져요. 아마 여기 믿지 않는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외로운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근데 주변에 정말 아무도 자기의 믿는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때, 묵묵히 그냥 이 길을 쫓아가야 될 때 쏟아지는 눈총, 비난, 조롱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지나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묵묵히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는 무리들이 끝내는 돌아서서 그 당당한 경건함을 두려워합니다. 뭔가 있다. 뭔가 다르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실체를 알 순 없죠. 그 실체는 알 수 없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뭔가 있다. 안 그러고서야 저 친구가 저렇게 신비한 당당함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신비한 당당함. 비록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길과는 거리가 멀지라도 내가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것들과 비교를 하지 않은 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참 외로운 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우리 앞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미리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부딪혀서 갈등을 일으키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 많아요. 야, 이러고 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 속에 또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 핍박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이나 지금 현대인들이 사는 삶이나 그 질적인 면에서는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양태가 조금 달라진 것뿐이에요.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지금 어려움의 그 중요한 초점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차지다면 사탄의 널름거리는 혓바닥에 속게 돼요. 그렇지 않아. 그래도 돼. 계속 우리 속에 타협을 가지고 들어오고 혼합한 가치를 섞어서 들어와요. 여기에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물리적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핍박을 받을 때보다 더 공고한 삶의 문제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어렵냐? 그거는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현대인들이 이 복잡한 사탄의 문화에 지배된 이 더러운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이 삶 자체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서 성경을 보십시다. 마가복음으로 가기 전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지나갈까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을 다 여세요. 1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래요? 영문 밖으로 치욕을 받으러 나가시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짊어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영광을 얻는 것은 기독교가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박윤선 박사님이 오래전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교회가 없어서,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80년대 초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남기신 그 후배 신학생들을 향한 유명한 얘기예요. 어쩌면 한국교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교회나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 70, 80년대 한국교회 분위기는 전부 잘 살아보자라는 이 국가적 철학 위에 복음마사도 거기에 얹어져가지고 편승이 되어서 모 교단의 교파의 그 신학에 비틀려진 논리에 맞물려서 예수 믿음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복을 받는다. 여기에 온 국민들이 가난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시대와 맞아서 시대의 니드와 정확히 맞아서 열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만 복음에 약속하는 내용이 되고 말았어요. 그 덕으로 한국교회는 양적인 감당할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성장을 이루어오다 보니까 내부가 곰고 썩고 허약한지 진단할 겨를이 없이 한 20년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시기에 맞물리면서 한국교회는 당황하기 시작했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내용이 너무 부실하구나. 준비 안 된 게 너무 많구나. 첫째, 리더십을 계승하기 위해 사람 준비가 안 됐어요. 사람을 키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안심되는 게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계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마다 리더십이 체인지돼야 되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이 열쇠 고관을 누구에게 줄까 고민하다가 그저 제일 안심되는 게 아들이거든요. 피부치거든요. 또 한국 사람들이 이 끈끈한 피부치에 대한 막무가내식의 이 정은 어마무시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계승이 미국에서도 아들이 아버지 목기를 잇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룰이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던 두매 산골의 외롭고 어려운 목회 현장을 모든 영화로운 자리를 다 뒤로 하고 아버지 고생하던 그 자리를 물려 떠난다면 그걸 누가 반대하고 누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난리를 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지난 20년간 홍역을 알아왔어요. 한국교회가 체력과 체질이 얼마나 불건강한 상태에 달려왔는가를 그냥 서로가 민낯을 다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감히 말하건대 앞으로 10년이 한국교회가 이대로 그냥 몰락하느냐? 아니면 기사회생해서 산소호흡기를 뗄 수 있느냐? 골든타임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10년이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 3.1교회 출석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만이라도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구루터기처럼 바른 복음, 바른 성경적 가치로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생각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자신의 평생 붙들고 씨름해야 될 비전으로 붙들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아무 그 이상의 욕심이 없어요. 결국 문제는 사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르도록 걷는 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고 그 다음 절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살수록 정년이가 떨어져야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살수록 좋으면 어떻게 해요? 제 오래된 친구 하나가 신학교 때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목회적 야망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나이는 저보다 연배가 좀 많으신 형님 같은 분인데 결국은 금식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으로. 사모님이 뭐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달려갔어요. 학교 끝나고. 병원도 안 가고 방에 누워있는데 뭐 막 해골이 돼 있어요. 근데 눈동자를 딱 보니까 이미 갔어요. 그러면서 손을 붙들더니, 아, 송 목사,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어우, 막 그 소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누워서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땅에는 영구할 도성이 없구나. 이게 살아가면서 넌더리가 나고 진저리가 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소망이 더 강렬해지는 법이에요. 어디에 대한 소망이?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임하는 소망에 대해서 더 견고해지고 강렬해지는 겁니다. 빨리 우리 신랑이 오셔야 되겠구나에 대한 이 사랑의 소망이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든 인간이든 어떤 지위든 누리는 것이든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제가 주일 낮 예배 시간인 건지 한번 얘기했죠? 지난주에 얘기했군요. 집사람하고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 영화를 봤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80대, 할아버지는 90대인데 70몇 년을 같이 살면서도 부부처럼, 아 저기 부부죠? 신혼부부처럼. 신혼부부처럼 살아요, 신혼부부. 참 보기 좋더라고요. 말도 서로 존중해 주시고. 그 할아버지가 장난기가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 와이프가 이 영화를 보고 나한테 조금 더 잘하겠구나. 그런 이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 아내한테 물어봤죠. 영화 어땠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대요. 아, 드디어 내가 기대하는 말을 하겠지. 근데 남편한테 너무 빠져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대요. 사실 그게 영적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랑은 해야 되지만 그것도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경제 올해는 참 좋았다. 올해는 그지 없었다. 예스. 이래가지고 끝난 해가 있었나요? 50년 동안 매년 안 좋았어요. 매년 언제 좋았던 적이 있어요? 매년 불황이었고 매년 어려웠죠. 그 세상이 그게 맞아요. 그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네. 아, 이 땅에는 영구할 도성이 우리가 소망할 게 없구나. 그래서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요. 그것이 긴박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 성도의 정확한 관점이에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갑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 이 사람의 이 표현과 설명과 정체가 굉장히 좀 이상해요.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검은 사람들 사는 데예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지금 이 사람 이름이 시몬. 시몬은 어디식 이름입니까?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추정컨대 이 사람은 저 북아프리카까지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절기가 되어서 아마 성전에 예배를, 제사를 위해서 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가가, 사복음서의 마가는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이 마가가 뭐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붙여놨는가 하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로 밝혀지고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 자, 우리 로마서 16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겠지만 13절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물러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
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쭉 사람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여기 루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는 뭐래요? 예, 네, 내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것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후에 사도 바울의 신실한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복음의 동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냥 십자가 지는 그 영문 밖으로 치욕을 뒤집어 쓰고 끌려가던 그 예수님 그 길가에 서 있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를 왜 대신 졌는가 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육신의 상태가 무너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T형 십자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정확한 십자가였습니다. 어떻게 처형을 하냐 하면 이 세로 막대기는 이미 형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막대기를 자기가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미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 고난당하시던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어요? 암시적으로 내 남은 육체의 고난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 구원의 역사마저도 오늘 길가에 서 있던 시몬이 억지로 로마 군인들에게 명령에 의해서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법은 이 당시에 로마 정부가 법을 하나 재밌는 걸 만들어 놨어요. 로마 식민지 아래에 사는 백성들은 로마 군인이 어떤 사역이든 어떤 일이든 무조건 무상으로 오리 정도의 거리를 동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길 연도에 서 있던 시몬이 지적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라도 졌던 십자가가 나중에는 이 사람 집에 구원이 임하고 이 아들들과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나중에 뭐가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가 돼 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즐거워서 지는 일만 있는 건 아니겠죠. 때로는 힘들지만 맡겨서 얹어서 지고 가야 될, 징징 울면서 지고 가야 될 인생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묵묵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화로움으로 반드시 덮으시고 갚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살게 하 하소서. 아멘.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종일 이곳에서 우리는 만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이웃인 성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문화도 가치도 관점도 철학도 삶의 방향도 다른 일터로 돌아가서 우리는 또 선교사로 보내어집니다. 6일의 일상의 삶 속에 주님 파송되어지는 선교적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온 치욕을 뒤집어쓰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시간, 그런 경우들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 걸으셨던 그 길을 따르는 제자로 기쁨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어 출발되는 장흥 목포 선교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목포 땅의 장흥 땅에 어둠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광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과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삶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물은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사한제사를 드리며 경배토록 은혜 주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삶의 자리로 떠나는 모든 3일의 젊은이들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